오늘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를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도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길에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9절까지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안식일은 이제 이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하여 연구하는 가운데서 교훈을 받고 또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18절로 29절 가운데 있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26절에 있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5절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굳게 잡으라.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우리 주님의 기별은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두아디라의 교회에 보내는 이 기별은 다른 기별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다 버렸다고 말이 되겠습니다. 가지고 있던 진리를 다 버리고 거짓된 것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기는 자들은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던 진리,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를 끝까지 가진 자들은 그 시대에 이기는 무리로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는 다니엘서 7장 24절에 보면 로마 천주교회가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새 뿔이 빠지고 그것은 곧 새 왕이요. 그 새 왕이 복종할 것을 의미했는데 이 새 왕을 복종시킨 538년 538년에서부터 한때와 두때와 반때까지 지나리라 그랬는데 1260년이 지난 1798년까지의 그 긴 기간의 교회를 두아디라 교회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로마 천주교회가 지상권을 잡았습니다. 538년에 538년에 이 세상의 모든 군왕들과 또 모든 종교 위에 이 지상의 하나님으로 군림하게 된 때가 바로 538년. 그때부터 이 천주교회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 때를 두아디라 교회 시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교회는, 이 도시는 그 두아디라의 그 뜻 자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뭐 그렇게 뚜렷한 뜻을 뭐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수고의 향기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수고의 향기다. 또 그 다음에 그 노동의 참맛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노동의 참맛. 또 수고한 그 어떤 그 향기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느냐고 좀 생각을 해봤더니, 이 두아디라 이 도시는 별로 그렇게 명성 있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예베소, 서마나, 또 버가모 이런 도시들은 당대에 아주 유명한 신전들이 세워지고 아주 당대에 아주 중요한 도시로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반해가지고 이 두아디라 시대는, 이 도시는 별로 그렇게 명성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뭐 상업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항구도시도 아니고 또 높은 성체를 갖고 있는 그런 도시도 아니고 자그마한 평원에 세워진 도시인데, 이 도시에는 어떤 사업들이 좀 번성을 했느냐 하면, 이 옷감을 제조하는 그런 직조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기술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 아름다운 그 모직 옷을 붉은 물감을 들여서 붉은 그 모직을 만들어내는 그런 아주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런 붉은색 옷감을 많이 만들고, 또 그 노쇠를 재련하는 그 재련 공장이 꽤 발달되었던 도시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그 사도행전 16장 14절을 찾아보면은요, 거기에 한 여성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뭐 참고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그 시대의 역사를 반영하는 하나의 그 기사가 나오고, 한 여성의 이름이 나오는데, 16장 14절에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이 두아디라는 붉은색 옷감을 만드는 그런 공장들이 많이 생겼는데, 여기에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여성이 바로 이 두아디라 성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슨 장사를 했느냐 하면은, 붉은 물감을 장사하는 그런 여성이었는데, 사도 바울의 전도를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여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성이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붉은 물감 직조 공장이 많이 들어서 있었고, 노쇠를 재련하는 재련 공장이 많이 있는 그런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정치적으로나 뭐 다른 어떤 명망을 가지지 못한 그런 밋밋한 그런 도시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도시에서 가장 특징이 하나 있었다면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공장들이, 그 산업 공장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산업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노동자들. 그래서 이 노동자들은, 이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노동조합과 같은 그런 조합들이 많이 발달된 도시였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특별히 택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지를 좀 생각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들의 단체들을, 조합들을 많이 경영을 했는데, 그 조합 이름이 길드라 그래서 길드라는 그 조합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천주교회가 그 무엇을 많이 경영하고 있습니까? 천주교회가 경영하는 것들. 예? 조합들이 많습니다. 무슨 산업을 단체화해서 조합들을 많이 경영하는 것이 천주교의 특색인데, 제가 이 도아디라 교회를 연구하는 가운데서 천주교회가 오늘날 경제적인 은행을 전부 세계의 그 노동권과 이 경제계를 주름잡고 모든 동맹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교회가 바로 이 천주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도시가 이 길드라고 하는 노동조합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는 노동자의 힘이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동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는 이 경영주들과 대립을 해서 잘 자기의 그 이익들을 챙겨내는 그런 노동조합이 매우 발달했던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기아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이 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우 매우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어요. 왜냐하면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지 않으면 많은 불이익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길드라고 하는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면 그들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째, 뭐 그 시대는 모든 세상이 다 우상을 섬기는 시대니까 이 길드라고 하는 노동조합에 가입되면 많은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행사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빠짐없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럼 참여하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할까요? 첫째, 무슨 일이 걸리게 됩니까? 모였다 그러면 먹고 마시는 문제가 따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먹지 말아야 할 음식도, 우상의 제물이나 많은 부정한 고기들을 먹지 않으려고 할 때 매우 어려운 일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그런 모임들은 대개다가 신들을 찬양하는 그런 축제로 모이게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조합에 가입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말이에요.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신앙생활하는 일에 매우 효과적으로 방해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시대가 바로 이 시대에 있던 것 같아요. 왜? 사단이 가만 보니까 이런 노동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죽이고 살리고 하는 피파도 없이 스스로 율법의 표준을 살금살금 낮추도록 만드는 일에 아주 효과적으로 이 조합들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단은 바로 이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이런 조직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야 되겠다는 아이디어를 얻은 시대가 바로 라오디기아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두아디아 그래서 두아디아입니다. 자꾸 라오디기아하고 두아디아하고 비슷해가지고, 예. 이 두아디아가 바로 이런 아이디어를 얻은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세계를 다 무엇으로 만들어요? 하나의 조합으로 만듭니다. 요 아이디어가 바로 요 시대에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에는 길드라고 하는 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이것은 뭐 특별히 큰 피파기 없이도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타협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두아디라 시대를 종교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 두아디아 시대의 사단의 방법은 뭐냐면은, 이 길 들어가는 노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누가 보면 여러분 무슨 기사가 나오죠? 21장에 보면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생활의 염려로 무엇이 불안해지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래서 이 노동조합의 압박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둔해지니까,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들을 그냥 완전 암흑천지로 만들어버렸어요. 모두가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유혹하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굴복을 당하는 바로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라 도시였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역사적인 교훈이에요. 이 비밀을, 이 비밀을 토독한 사단이 두아디라 시대에 주 538년에서부터 1798년 그 장기간 동안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을 빼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회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을 다 멀게 해서 이제 천주교회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 두아디라의 사단의 기만은 뭐냐면은 이세벨을 통하여 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다 행음하게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이제는 모두 다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일에 다 그냥 미혹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세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538년에서부터 1798년 동안까지 이 천주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굴복하지 않은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고 굴복하는 사람들은 전부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서 종교 암흑천지를 만들어버린 시대가 이 두아디라 시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사단이 이렇게 이 두아디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미혹하여 우상을 섬기도록 했느냐. 그것은 갑자기 되는 일은 아니었죠. 우리가 새 교회 시대를 공부했는데 예배소 시대의 사방의 기만은 뭐였습니까? 무슨 당이 나왔어요? 니골라당. 니골라당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하는 사상을 만들어냈는데 자 시편 19편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순결하여 무엇을 밝게 한다고요? 눈을 밝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경하게 만들어버리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서머나 시대나 사단의 회가 나타나가지고 야 너희들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는 줄 아느냐? 적당하게 믿자. 적당주의, 자칭 그리스도인이 나타나가지고는 표준을 낮추어버리고는 적당주의로 하나님을 믿어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단의 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이처럼 미혹을 당하고 버가모 시대에는 누가 나타났지요 또? 네?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했습니까? 발람의 교훈을 쫓는 발람의 교훈을 쫓는데 발람의 교훈은 뭡니까? 발람이 무엇을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했습니다. 행동하게 했어요. 가늠하게 했는데 특별히 그 발람의 역할을 했던 그 로마의 동로마의 그 황제 콘스탄틴 황제가 어떤 역할을 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혜택, 어떤 혜택을 만들어줬습니다. 네.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호의호식을 누리는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세상을 사랑하도록 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게 발람의 유혹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함정을 놓은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눈이 어두워지고 거기에 사단의 회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처럼 그렇게 믿지 않아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이 어두워졌을 때 이제는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이세벨이 등장을 해가지고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로 고집을 하는 사람은 죽이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숨기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시대가 두아디라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길이가 얼마나 길었는지 1260년 동안 이러와 같은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던 시대를 두아디라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이 도시 안에 자줏빛 그 비단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매우 참 의미가 있는 도시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요. 17장 1절로부터 보면 여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로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여기에 지금 붉은 옷을 입은 음녀가 나오지요. 누굽니까? 붉은 옷을 입은 음녀. 네. 로마 캐톨릭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의 붉은 옷감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 천주교회가 상징적으로 붉은 옷을 입은 음녀로 나타납니다. 근데 로마 천주교회가 이 두아디라 시대의 법왕을 위시한 모든 성직자들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예복이 무슨 옷이었죠? 그 두아디라에서 직조된 가장 1등 상품으로 만든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그들은 아주 붉은 옷을 예복을 입고 나오면 정말 그 위험이 참 두려울 정도로 그렇게 위험 있는 옷을 지어 입었는데 이것이 모두 다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이 두아디라 도시와. 그래서 이 자줏빛 옷을 입은 천주교의 교황을 위시한 모든 신부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이 도시의 특수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그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더라. 이 세상의 최고의 그 문화를 누리는 그런 존재들인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가증한 것들이고 또 그 물건들이 다 음행스럽고 더러운 것이었다. 이게 뭡니까? 천주교회의 교리가 다 어떤 것들이에요? 아주 가증하고 더러운 교리들을 갖고 있을 것을 이야기했어요. 이 화려한 붉은 옷을 입고 있는 이 천주교회가 가르치는 모든 교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비추어 봤을 때 아주 가증한 교리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이 천주교회를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됐어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을 받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게 누굽니까 또? 이게 바로 로마 캐토릭의 이 교황을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자가 일어나서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리라. 바로 이것이 어느 시대를 대표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의 횡포를 노릴 이 로마 캐토릭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8절로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 9절부터 이런 악한 자, 이런 천주교회가 나타나는 것은 잘 보세요. 9절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 로마 캐토릭이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나타나는 표적과 기적과 이적입니다. 여러분 저 바티칸에 있는 그 베드로 성당에 올라가는 그 계단은 빌라도의 계단인데 그게 왜 로마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그게 계단이. 네? 이스라엘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이적으로 그리러 왔다는 겁니다. 이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백성들 율법의 눈이 어두워서 눈이 어두워진 이 백성들은 뭐를 보여주느냐면 이적과 기사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지금도 천주교회에 무슨 이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지요? 지금 뭐 피눈물이 나오는 마리아의 눈물은 뭐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이적과 기사와 불의의 속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 속였습니다. 왜요? 눈들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래요. 참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사랑을 그들은 받지 못했어요.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신앙을 하고 그것으로 판단하는 이런 신앙을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여 유혹을 허락해 버렸다 그랬어요. 유혹을 허락해 버렸다. 그렇게 그런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믿는 자들은 그렇게 믿도록 내버려 두겠다 그랬어요. 11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게 해버렸다 그랬어요. 그 시대가 바로 두아디라 시대입니다. 모두가 다 우상에 빠져버렸다. 그래서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도록 해버리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 교인들이 왜 그렇게 눈이 어두워서 요즘 보면은 거짓 이적과 기사에 그냥 완전히 매료당하고 있어요. 무슨 또 옛날 점쟁이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눈이 어두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들은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사단은 끝없이 끝없이 미혹의 길로 빠뜨려갑니다. 그것을 밝힐 만한 빛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참으로 영적 눈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발람의 교훈과 또는 니골라당의 교훈과 또한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단의 회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과적으로 이 세대의 유혹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완전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 시대가 두아디라 시대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참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나 이것이 또 두아디라 시대에 사단이 이용하는 매우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졌으면 일개 로마 교회의 장로를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김석주 장로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완전히 눈이 어두워지니까 로마 교회의 감독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아주 이 교회가 흑암천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교회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우리 2장에 있는 말씀 18절을 봅시다. 이럴 때에 이와 같이 흑암 천지의 이 두아디라 교회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 눈이 뭐와 같고?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발이 주석과 같은 분, 빛난 주석과 같다 그랬어요. 빛난 주석이라는 것은 불에 아주 달구어져서 빛을 내는 노쇠를 이야기합니다. 이 노쇠가요, 불에 달구어져서 광채를 낼 때는 꼭 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금보다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무서운 빛을 나타냅니다. 아주 무서운, 화려하면서도 아주 무서운 그런 빛을 내는데 바로 예수님은 빛난 주석과 같은 분으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납니다. 종교 암흑시대를 밝힐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으로 무엇이 진리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는 불꽃과 같은 눈을 가지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타락해버리고 법안권에 의하여 다 짓밟혀버린 하나님의 율법, 병정되어버린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 이와 같이 다 무너졌지만은 이제는 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폐부와 골수를 찔러서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불꽃과 같은 눈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이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졌다는 말은요, 이 빛난 주석, 그러니까 용광로에서 완전히 이 녹아서 지금 빛과 광채를 발라하는 이 주석, 샘물이 싹 쏟아져 나오는 그 같은 모습을 여기에 이야기하는데 제전소에서 그
노샘물이 달고서 솟아져 내려올 때 그 샘물이 쫙 내려오면 거기에 닿는 나무나 풀잎이나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감당할 수 있습니까? 네. 완전히 그 샘물에 의하여 모든 장애물들이 다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장으로 나타나실 것을 의미합니다. 심판할 때 그 모든 사단의 오류들은 다 물러가 버릴 것을, 일소시켜 버릴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데, 이 로마 천주교의 그 초대 교황은 그레고리 1세라는 분인데, 그가 말하기는 나는 지상의 그리스도다. 자기가 예수라 그랬어요. 일개 로마의 장로가 내가 그리스도라 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라? 내가 내만이 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로사대. 그래서 이 흑암 천지에 빛이 되시고 쏟아져 나오는 그 같은 모습을 여기에 이야기하는데, 제전소에서 그 노샘물이 달고서 쏟아져 내려올 때 그 샘물이 쫙 내려오면 거기에 닿는 나무나 풀잎이나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감당할 수 있습니까? 네. 완전히 그 샘물에 의하여 모든 장애물들이 다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장으로 나타나실 것을 의미합니다. 심판할 때 그 모든 사단의 오류들은 다 물러가 버릴 것을, 일소시켜 버릴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데, 이 로마 천주교의 그 초대 교황은 그레고리 1세라는 분인데, 그가 말하기를 나는 지상의 그리스도다. 자기가 예수라 그랬어요. 일개 로마의 장로가 내가 그리스도라 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라? 내가 내만이 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로사대. 그래서 이 흑암 천지에 빛이 되시고, 참으로 많은 종교 재판들이 있었습니다. 천주교회 안에 천주교의 종교 재판으로 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다 죽었어요. 누가 재판장이었습니까? 그때는 로마 천주교 교황 사제들이 심판장이었습니다. 그 거짓 심판에 의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발을 디딜 때 어떻게 되죠? 심판장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감람산이 그의 발이 닿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산이 무너져서 평지가 되어버리고, 그때에 이 땅에 사던 많은 악인들을 부활시켜서 참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극악 무도한 죄인이라고 선고받았던 의인들은 하늘에서 복락을 누릴 것이요, 그때의 의인으로 나타났던 많은 거짓 오류자들은 멸망을 다시 받아야 할 것을 선언하시는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심판장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모든 심판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심판권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심판장인 것을 이 1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2장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나오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을 매우 칭찬을 했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너 잘한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낫도다. 그렇게 했어요. 이 역사를 우리가 조금 이야기한다면 해보면은, 이 두아디라 시대에 그 흑암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평신자들이었습니다.
저 프랑스 리옹에 살고 있는 그 왈도라고 하는 평신자가 있었는데 이는 아주 부자 상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천주교회의 모든 가정스러운 교리를 반대하고 일어나서 많은 신실한 백성들을 참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셨어요. 그들을 일컬어 우리는 왈덴스인이라고 합니다. 이때가 1170년경인데 이때부터 이 왈덴스인들에 의해서 천주교회의 그 교리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개혁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일어나느냐 하면 1320년경에 위클립이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매우 학식 있는 한 학자가 일어나서 종교개혁운동에 기치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허수와 제롬이 1400년경에 허수와 제롬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주 말틴 루터가 일어나서 종교개혁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이런 종교개혁운동이 두아지라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종교개혁의 운동이 일어날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한다는 참 잘하고 있다 그렇게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대쟁투어 상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그 시대의 역사를 좀 기록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저들에게 미친 여러 세계의 박해 중에서도 잘 견디었고 그들의 구원의 줄을 계속적으로 높였다. 그들은 토벌을 당하여 비인도적인 학살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진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전도자를 파견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잡히어서 마침내 죽임을 당하였으나 도리어 그들의 피는 이미 뿌린 씨에 물을 주게 되어 결실을 가져다 주었다. 이와 같이 왈덴스인들은 루터가 나기 수세기 전에 하나님을 위하여 증가하였다. 여러 나라로 흩어진 그들은 위클립 시대에 시작된 종교개혁의 씨를 뿌렸는데 그 운동은 루터 시대에 이르러 한층 더 깊고 넓게 자라났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모든 고난을 즐거움으로 바꾸자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까지 계속하여 진행될 것이다. 이 종교개혁운동이 두아디라 시대의 마지막 그 시대 때부터 일어날 것을 아시고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참 좋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123페이지 24페이지 상권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그러나 그랬어요. 이 시대에 가장 참 가공할 만한 일이 일어나는데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리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서바나 시대는 로마 천주교회가 반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시대는 이세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살 꼬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아디라 시대는 이세벨의 역할을 했는데 이세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다 죽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회가 버가모 교회 시대는 살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을 했지만 이제는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군을 모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믿는 이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왈덴스인들은 마치 노루나 사슴이 사냥을 당하는 것처럼 로마 캐토릭에 의해서 이세벨에 의하여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1260년 동안 약 7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세벨 선지자, 거짓 선지자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세벨은 참으로 이 무서운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음하게 한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모두 다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다 죽이는 이런 무서운 일이 이 로마 캐토릭 교회가 이 시대에 자행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쳤던 모든 그 교리들은 아주 완전히 우상 숭배의 그런 교리들입니다. 화채설 여러분 아십니까? 성만찬 예식할 때 우리가 포도주과
빵을 나눠주면 그것이 친구의 손에서 떨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입에 들어갈 때 실제적인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된다. 그렇게 가르친 교회입니다. 이게 화채설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고의 성사. 누가 용서를 해줬습니까? 신부가. 또 그 다음에 미사제도. 이미 이 땅에서 다 폐하여지고 없어진 성소교리를 다시 부활한 진리입니다. 이 4대 교회는 바로 그런 거예요. 다시 이 땅에 하늘로 올라간 성소를 끄집어내리는 교리, 미사제도. 그 다음에 연옥설, 영혼불멸설, 영혼지옥설, 이런 가증한 교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교리들. 그 다음에 성자 숭배사상, 베드로, 마리아, 바울, 이런 성상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종교를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행위로 구원하는 일,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하는 것, 순례여행과 모든 것은 행위로 고행을 통해서 구원하는 교회. 그 다음에 헬라의 신화에 나타나는 모든 그 신들을 전부 기독교회 안에 끄집어 들였습니다. 마리아는 다이아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폴로, 하나님은 제우스. 그래서 이름만 바꾸었지 그대로로는 믿도록 만드는 교회가 천주교회입니다. 이런 가정한 교리를 만들어낸 천주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놔두지 않겠다고 말을 했어요. 21절부터 보세요. 내가 또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였도다. 많은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천주교회의 잘못을 가르쳐줬지만 그들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디에 던지겠다고요? 침상에. 이거는 잠자는 침상이 아닙니다. 이 원어를 보면 잠자는 침상이 아니라 사람이 병들어서 눕는 병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많은 음행을 행하고 간음을 많이 행한 사람은 나중에 결과가 뭡니까? 예? 육신적으로도 병을 얻는 거예요. 이 천주교회가 음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결국 병이 될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이 1798년에 어떤 일이 당했습니까? 거의 죽게 되어 침상에 넣는 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일곱 나팔을 연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참백성을 이렇게 비판을 했던 천주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아주 무서운 재앙으로 임재해서 그들을 고통을 주었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여러분 그래서 천주교회도 뭐라 그럽니까? 역사 가운데 보면 우리도 무엇을 많이 당했다? 고난과 핍박을 많이 당했다. 그것은 사실은 제 값으로 당한 환난과 핍박이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위한 핍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두아디라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모두가 음행에 빠지도록 했는 이 죄값으로 일곱 나팔 때에 천주교회에게 그렇게 무서운 핍박과 고난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나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1798년 그를 침상에 던지고 그 이후로 무수한 고난을 당하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었다는 사실. 그 다음에 24절로부터 25절 보겠습니다. 두아디라의 남에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끝까지 잡으라 하는 것이 이 두아디라 시대의 교훈입니다. 기별이었습니다. 이 법안이 가르치는 것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가르칠 때에 왈덴스인들이나 그 다음에 위클립이나 또한 허스와 제롬이나 또한 루터가 믿고 있는 교리는 뭐였습니까? 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교훈. 성소 교리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까? 어느 부분이었어요? 바로 성소 입구에 마련된 번제단의 진리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요, 가장 중추적인 진리면서도 첫 번째로 배워야 할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시대의 교리는 성서진리의 교리도 아니요 지성서의 교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번제단의 그 교리를 굳게 잡고 있으라 그 교리였습니다. 뭐 더 이상 성경의 깊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지금 그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진리 하나를 굳게 잡으라. 여러분 이 진리를 오늘날 우리도 굳게 잡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진리만은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의 중추적인 진리요. 이 진리는 가장 원칙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진리는 변함이 없는 진리예요. 이 진리를 굳게 잡으라. 그 굳게 잡은 진리에서 빛은 점점 밝아져 오는 것이지만 두아디라 시대에는 더 이상의 빛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지 않고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진리에 굳게 잡고 있으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잡는 자들은 승리자가 되도록 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그가 그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이기는 자. 어떤 자가 이기는 자가 됐을까요? 굳게 잡은 자들.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를 굳게 잡은 자들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라. 흑암천지의 빛을 가졌던 이 자들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줬습니다. 여러분 다스리는 자들은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흑암천지의 유일하게 빛을 가졌던 그 작은 무리자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누구를 심판합니까? 나중에. 네? 우리가 하늘에 가서 천년 동안 있을 때 누구를 심판합니까? 천사들은 심판할 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야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늘에서 심판의 권세를 내가 나와 함께 재판장의 지위를 주겠다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억울한 재판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믿었지만 이단이라는 제목을 뒤집어 쓰고 그들은 죽임을 당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이제는 피고당 아니라 뭐가 됩니까? 재판장이 되도록 해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아마 그 시대의 백성들이 부활했을 때에 그 시대의 교황과 그 시대의 신부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적반하장이 되죠. 자리가 바뀌어질 것. 내가 너희에게 그런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얼마나 위로의 말씀입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한 운명을 쓰고 죽음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에게 재판권을 너희에게 부여해서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8절에 새벽별을 주자. 여러분 새벽별. 별 중에 가장 크게 보이는 별이 뭡니까? 새벽별. 요한계시록에 보면 별들을 잡은 자들이 잡은 이가 가라사대 일곱 별. 일곱 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종들이라. 그러니까 새벽별이니까 큰 별이니까 큰 종 아니겠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의 역사가들은 위클립과 이 말틴 루터 같은 큰 종교 개혁자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 아닌가. 특별한 종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많은 사람들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흑암천지에 그 흑암을 뚫고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개혁자를 너희에게 보낼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2장 11절을 보세요. 서마나 교회는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아디라 시대 때부터는 달라집니다. 26절에 먼저 어떤 자가 나왔습니까? 이기는 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29절에는 어떤 자가 나옵니까? 귀 있는 자가 뭐를 듣는다고요? 지금까지 예배소 서마나 버가모 이 시대에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아디라 시대부터는 이기는 자가 뭐를 듣게 됐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기지 못하는 나는 무슨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무엇을 듣기 때문입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두아디라 시대 말기부터 이제 뭐가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성소 회복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 나오는 한때와 두때와 지나고 2300주야까지니 그때가 뭐가 회복되느냐? 성소 회복 운동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두아디라 시대의 말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시작이에요. 흑암이 가장 깊어졌으면 이제는 뭐가 시작이 되는 겁니까? 빛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밤이 최고도로 깊어졌으면 이제는 어두움은 옅어지고 빛이 나타나게 되기에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어두움이 깊어질 때까지는 음성을 들려줬어요. 그러나 빛이 밝을 때까지는 밝아지기 시작하는 여명이 밝아질 때부터는 이기는 자들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이제부터는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결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계속 그들은 어디에 처하고 있을 겁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적으로 어디에 처합니까? 흑암에 처하는 거죠. 계속 부하되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자들만? 이기는 자들만. 이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는 사업, 이기는 자들에게 무슨 사업을 맡기느냐 하면 개혁사업을 맡깁니다. 여러분, 개혁사업은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아시겠어요? 7천명에게 주어진 사업이 아니고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사업이, 엘리야들에게 맡겨진 사업이 바로 개혁사업입니다. 부하디라버트는 개혁사업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계속 당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성소를 회복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는 자들에게 개혁사업을 맡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디라 말기버트는 이기는 자에게는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해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계속 하나님의 사업을 적당하게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영적 식별력을 갖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있는 것들 굳게 잡은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 됐거든요. 어떤 자들이 이기게 되느냐?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그 기본을 잘 깨닫고 있는 자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번제단의 진리를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공로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둬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던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개혁사업은 부탁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노력하는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성을 내는 자들, 이런 자들이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미 있는 이 진리를 굳게 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이 구속사업을 완성시켜야 할 개혁자의 마지막 주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하디라 시대에 이미 두어졌던 그 진리를 우리가 굳게 잡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우리는 개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승리자가 되지 아니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셋째 천사들은 구원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을 굳게 담은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무서운 개혁사업에 사단과 우리가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두아디라 시대에 주어진 이 기별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개혁의 완성을 해야 할 마지 개혁의 주자들에게 주신 기별이에요. 이 믿음 위에서 순종이요, 이 믿음 위에서 노력이요, 이 믿음 위에서 북절의 백절불굴의 노력과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있는 이 진리를 굳게 잡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나와야 돼. 그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이 땅의 사업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마칠 수 있는 개혁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주어진 기별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주신 우리 불꽃과 같은 눈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기별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있는 이 기별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자가 되고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지막 주의 개혁 사업에 성공적으로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높은 보좌에 계셔서 우리 인생들을 심히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에 아버지여,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무릎을 꿇으며 아버지의 이름을 찬송하며 우리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이 세상의 무수한 인생들 중에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안식일에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이 안식일에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에 불꽃과 같은 눈을 가지시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무한하시고 사랑스러운 기별을 우리에게 듣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사단은 지금 자기의 때가 얼마나 못된 줄을 알고 이 시대에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기 위하여 참으로 여러가지 방법과 수단과 계략을 다 동원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순결케 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여 주셔서 발람의 유혹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니골라당의 유혹에 들지 않도록 하시며 사단의 회방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이스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와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우리에게 허락된 참으로 우리에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허락된 이 약속들을 다 받아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참으로 승리하는 무리가 되게 하시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여 남은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야 할 아버지의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 마무리 짓지 못하고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는 늘 승리하는 무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한 그 길로 행하며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거룩한 안식일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과 같은 품성으로 변화되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모든 진리에 굳게 서서 우리 모두 승리하는 무리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날을 거룩하여 참으로 구별하여 지키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 또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병상에 있는 영혼들에게 아버지의 은총을 베푸셔서 속히 건강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와 모든 부르짖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모두 참으로 영안의 눈을 밝히 떠서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이 땅에 다시 참으로 속히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일에 우리 모두 총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열성들을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속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여, 저희들을 권고하여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 모든 심령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